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12번째 시즌 20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12번째 시즌에서는 청교도 존버년 목사님의 철로 역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이 그 20번째 시간입니다. 책의 챕터로는 제14장 크리스찬이 다른 훌륭한 동행자 소망을 만나다라고 소제목이 잡혀져 있는 14번째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14장에서 순례자 크리스찬은 소망이라는 동행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이해를 하려면, 이 만남을 좀 이해를 하려면 철로 역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시면 순례자인 이 크리스찬이 처음에 혼자 여행을 떠나죠. 천성을 향한 여행을 한동안 혼자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찾지만 이웃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서 엉뚱한 사람들만 만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까지 철저하게 혼자서 걷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전도자가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여행자는 순례자 크리스찬 혼자거든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서 처음으로 이제 진짜 동반자가 나타나는데 그 동반자의 이름이 믿음이었죠. 그래서 이제 믿음을 만나가지고 처음에 순례자 크리스찬이 지금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참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다른 동반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수다장이었죠. 근데 그 수다장이를 믿음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좁은 길을 진짜로 걷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리게 되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과 크리스찬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게 되고 허영의 도시에서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옥에 갇혔다가 거기에서 믿음은 순교를 하게 되고 크리스찬 순례자는 신비한 방법으로 풀려나서 다시 좁은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자,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을 벗어나서 다시 좁은 길 위에 순례자 크리스찬이 서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동반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동반자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망과 함께 순례자 크리스찬은 이 천국에 이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여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철로 역정은 순례자 크리스찬이 혼자서 처절하게 여행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진짜 동반자를 만나서 한동안 함께 여행을 하다가 믿음이 먼저 순교하게 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동반자인 소망을 만나서 그 소망과 함께 끝까지 천성까지 여행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부터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그겁니다. 믿음이 죽은 이후에 순례자 크리스찬이 소망이라는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게 되고 이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14장의 내용을 먼저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할 것인데요. 오늘은 14장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전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깊이 생각해 볼 첫 번째 부분, 중간 부분까지만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례자 크리스찬이 허영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좁은 길을 출발하는데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 소망이라는 사람은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찬과 믿음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소망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좁은 길을 따라서 천성까지 가리라 결심하고 그 길을 함께 걷게 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과 소망이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을 때 이 두 사람보다 저쪽 앞쪽에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막 달려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심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심, 영어로는 by ends인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소망해야 할 것을 소망하지 않고 부차적인 것 아니면 소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 그런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이제 뜻을 담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 사람의 이름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말을 걸는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떠나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소개를 합니다. 이제 이름을 밝히기가 좀 껄끄러웠던 모양이죠. 자, 크리스찬과 소망은 아직 이 사람의 이름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이 자라고 성장했던 마을 이름이 교원, 곧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대본에 이제 그렇게 물어보죠. 아니 그런 동네에서도 당신같이 선량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냐고 참 희한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사심이 좀 기분 나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넘어가죠.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을 알아야 부를 때도 뭐라고 부를 수 있는지 서로 편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심은 계속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 밝히지 않고 이왕 같은 길을 가니까 자기랑 같이 가자고 자기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이름을 더 이상 못 물어보고 다시 그 동네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서 아니 당신이 자라고 성장한 도시는 부유한 동네라고 내가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심이 대답하죠. 사실 그렇다고 내 친척 중에도 굉장히 큰 부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혹시 친척들 이름 좀 알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자 아마 이 사심이라는 이 사람의 정체를 알고 싶으니까 이름을 알아야만 하겠으니까 이제 계속 친척들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심이 자기 친척들 이름을 얘기하죠. 그 친척의 이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 사람은 영합경,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기회주의자 경,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교원 경,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팔방미인 씨, 표리부동 씨, 무관심 씨, 속임수 씨, 이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영합이라는 것은 왜 시대에 영합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냥 180도 사람이 확확 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기회주의자 경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기 앞에 대세가 결정되는 대로 늘 이렇게 색깔을 변해가면서 자기를 변신시켜가면서 그 대세를 쫓아가는 그런 기회주의자. 교원경이라는 것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 알맹이도 없고 진심도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고요. 팔방미인 씨라는 것은 이게 자기 줏대도 없이 그냥 사람이 둥글둥글해서 여기 가면 여기 따라서 가고 저기 가면 저기 따라서 가고 이렇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표리부동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무관심 씨는 뭐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요. 속임수 씨는 한 입을 가지고 두 말하는 사람, 이제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심이 이렇게 이제 친척의 이름을 얘기하니까 크리스찬이 뭔가 이제 짐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짐작을 해서 이제 아내 이름을 물어보죠. 결혼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사심이 자기 아내 이름도 명확하게 이제 얘기하지 않으면서 대신 자기 아내의 엄마 이름이 누군지는 얘기하죠. 내 아내는 속임수 마님의 딸로서 매우 전통 있는 명문 귀족의 후예이고 뛰어난 교양과 예의범절을 갖추고 있어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잘 다룰 줄 안다고 그렇게 이제 무슨 팔불출처럼 자기 아내 자랑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사심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말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흘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종교에 지나치게 엄격한 신자들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매우 사소한 차이일 뿐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우리는 시대적인 사조와 흐름에 결코 역행하려는 법이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종교가 순탄한 길을 가며 명예롭게 빛날 때는 열심히 그 종교를 믿고 또 태양이 거리를 밝게 비추는 화창한 날에는 종교를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크리스찬이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보지 않고 소망에게 쭈루루 가서 살짝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 씨,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의 이름은 사심인 것 같소. 교원이라는 마을의 시민인 것 같은데 만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사심이라면 우리는 이 부근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악한 사람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소망이 한번 그러면 이름을 우리가 지금 짐작만 하고 있는데 이름을 한번 직접 물어보자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사심에게 다시 다가가서 혹시 교원 마을에서 오신 사심 선생이 아니냐고 이제 대놓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심이 그건 내 이름이 아니고 나와 어울리려고 하다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게 붙여놓은 별명이라고 나는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살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당신에게 그런 별명을 불러줘서 나도 당신의 그 별명을 알고 있다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법이 없다고 당신에게 뭔가 있는 게 아니냐고 그렇게 이제 따지죠. 그러니까 사심이 절대로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나는 항상 현실을 빠르게 파악해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임시 변통을 잘 할 줄 알아가지고 남들보다 이익을 더 많이 보는 것 밖에는 사실 나는 잘못 살아온 적도 없고 나쁜 일을 한 적도 없다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해서 받아서 사는데 사람들이 왜 그것을 가지고 비꼬고 나한테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별명을 붙여주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푸념을 늘어놓죠. 그러자 크리스찬이 사실 나는 당신에 대한 소문을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당신의 그 이름이 별명이라 하더라도 그 별명은 내가 볼 때 당신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심이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삐치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길을 같이 가고 동무가 되겠냐고, 그러면서 같이 갈 수 없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설득하죠. 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한다면 먼저 당신이 그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태도를 좀 고치라고, 시대 사조와 경향을 거슬러 올라가야 복음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천성을 향해서 갈 수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시대 사조와 경향을 늘 따라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천성을 향해서 같이 갈 수 있겠냐고, 그거 좀 고치라고. 그리고 당신은 종교가 비단 옷을 입고 있을 때, 종교가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 때, 그때만 그 기독교 신앙을 좋아하고 따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게 되고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금방 등 돌리고 돌아가려는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거 고치라고. 그거 고쳐야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고 함께 천성에 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심이 왜 내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강요하고 당신 의견과 당신 뜻대로 나를 고쳐놓으려고 하냐고, 그냥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냥 길이나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이제 계속 우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말하죠. 당신이 내가 제안한 그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함께 동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완전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심도 물러서지 않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살아온 그 원칙들을 절대로 해롭거나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유익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것을 버릴 수가 없다고. 내가 그것을 버리지 않아서 당신들이 나를 동무로 생각하지 않고 나와 함께 걸을 수 없다면 그거 좋다고, 나는 그냥 혼자 가겠다고. 그리고 혹시 나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길을 걷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내가 그 사람들하고 친구 삼아서 함께 걸으면 되지, 내가 당신들과 함께 안 걸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사심을 뒤에 남겨놓고 이제 앞으로 걸어나가게 되고, 이제 한참 앞으로 걸어나가다가 사심이 어떻게 하고 있나 뒤를 돌아다 보니까 세 명의 남자들이 사심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것이 보였고, 그 세 명의 남자들이 사심이 있는 데까지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사심도 정중하게 또 담례를 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세상을 꽉 붙들고 사는 세욕 씨고, 또 한 사람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전 씨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아끼고 아끼고 아끼는 구두쇠씨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남자는 사실은 사심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고, 학교를 다닐 때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선생에게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 그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지요. 재밌는 것은 그 선생의 이름이 이윤을 잘 챙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취리 선생이고, 그 선생이 가르쳤던 학교의 위치는 탐욕군 에리시,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에리시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존 번연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 명의 사람과 그리고 사심은 오랜만에 같은 길 위에서 만나서 의기투합을 하게 되고 저쪽 앞에서 고집을 피우면서 따로 걸어가고 있는 크리스찬과 소망을 이제 비웃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요약을 하고 여기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고 다음 주에 그 의미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오늘 요약해드린 그 내용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소망의 등장입니다. 존 번연이 철로역정을 이렇게 써 내려갈 때 순례자인 크리스찬의 친구로 동반자로 두 사람을 중요하게 메인 캐릭터로 등장시키는데 첫 번째 동반자가 믿음이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동반자가 소망이거든요. 그리고 이 소망과 함께 마지막 그 천성의 문까지 동행을 하게 되는데 왜 소망인가? 왜 소망이 두 번째 동반자로 등장하게 되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 존 번연이 이 믿음과 소망을 등장시키는 까닭은 우리가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좋은 친구 그리고 소망이 든든한 친구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 만나게 된다, 만나면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덕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믿음이라는 덕목 그리고 소망이라는 덕목이 좁은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을 메인 캐릭터로 등장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에서 소망이 등장하는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례자인 신자가 주님이 걸으라고 명하신 그 좁은 길을 따라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믿음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소망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죽은 다음에 소망이 등장한 까닭은 믿음만큼 이 순례길을 걷는 데 있어서 소망이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기초가 깔리고 중심이 세워지고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 말고도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우리의 순례길에서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망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려고 존 번연이 소망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걸어야 할 그 좁은 길이라는 것,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그 좁은 길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소망을 품고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좁은 길이라는 것 자체가 천성이라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저 영원한 세상에 분명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아직은 소유할 수 없으니까 마음으로 바라며 소망하며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니까 소망이 없으면 걸을 수 없는 길이죠. 소망이 있어야만 걸을 수 있는 길이죠. 소망이 든든해야만 그 길을 반듯하게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고 이 은혜 안에 서 있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다.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과 소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동시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과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믿음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성경은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좁은 길 위에서 믿음이라는 덕목과 소망이라는 덕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물론 신앙의 다른 덕목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인내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랑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두 가지 덕목을 성경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존 번연이 철로역정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자인 크리스찬의 동반자로 두 번째 진실한 동반자로 소망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소망이라는 것,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꿈꿔야 하는지 그 소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런 소망을, 참된 소망을 든든하게 마음에 품고 있는가, 그런 점들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자신에게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에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소망하는 것이 당장은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고 내가 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가 소망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영원하고 참되고 신령한 것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 다음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은 사심의 등장입니다. 사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등장이요. 왜 사심이 등장하게 되고 이 소망과 크리스찬이 사심과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가? 왜 사심인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믿음이 첫 번째 동반자로 크리스찬과 길을 같이 가게 되었을 때, 그때는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수다장이가 등장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믿음하고 크리스찬이 수다장이와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 도저히 같이 갈수 없는 사람이다. 서로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수다장이가 왜 등장했습니까?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오늘 소망과 크리스찬이 함께 길을 갈때 사심이라는 사람이 왜 등장했는지, 왜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차이를 느끼고 갈라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을 것이니까요. 수다장이는 믿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말만 무성할 뿐이지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진짜 알맹이들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수다쟁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동반자인 믿음이 나타났을 때그 믿음하고 아주 유사해 보이는 수다장이를 존 본인이 등장시켜서 믿음하고 수다장이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해주고 믿음은 수다장이와 다르고 수다장이도 믿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두 가지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이 참된 믿음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수다장이가 가지고 있는 그 말뿐인 신앙하고 구별해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순례길을 걸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줬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서 소망이 순례자 크리스찬의 두 번째 동반자로 등장했을 때 사심이라는 것을 등장시킨 까닭은 그리스도인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 진짜 소망, 참된 소망, 성경적인 소망, 신령한 소망하고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같지 않은 그리고 절대로 참된 소망이 될수 없는 거짓된 소망인 사심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혹시 사심이 아니냐?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진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이냐? 영원한 소망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때문에 현실의 삶이 어렵고 거칠어도 나는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소망의 내용이 진짜 뭐냐를 들여다보면 사심이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엉뚱한 것, 이기적인 것, 현세적인 것, 일시적인 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늘 있기 마련이고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소망을 품고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떠벌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 헛된 소망을 품고 아무런 문제 의식도 없이 나도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위대한 신자다, 진짜 신자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천성을 향해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마음에 품고 사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여기 사심이 보여주는 것과 전혀 반대의 것, 사심과 공통분모가 전혀 없는 신령하고 영원하며 참된 저 천국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소망이다. 그런 소망을 갖도록 주의해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걷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사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선을 완전하게 그어버리잖아요. 당신이 그 사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와 동행할 수 없다. 이렇게 완전히 선을 긋잖아요. 그 완전히 선을 긋는 그 크리스찬의 그 행동은 이 사심하고 진짜 소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거고,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을 품고 산다라고 할 때 그 소망이 사심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일시적이고 현세적이며 기회주의적이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그런 식의 소망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저 영원한 천성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인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다 가지고 두 가지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욕심이 많으니까요. 근데 존 본인의 철로역정에서 그 두 가지는 우리의 마음에 함께 있을 수 없다. 절대로 함께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심이 없이 정말로 순수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고 있으신지요? 에이, 뭐 어느 정도 사심이 있어도 괜찮지. 에이, 뭐 어느 정도 사심이 있어도 주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작은 사심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완전하게 삼켜버려서 나중에 그 롯의 부인이 그랬던 것처럼 순수하고 영원한 그 참된 소망을 품지 못하고 결국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소금기둥처럼 굳혀버리고 묶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니까요. 두 가지는 절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심을 버려야만, 사심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부유와 성공에 대한 욕망들을 버려야만 진짜로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 신령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심의 등장은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참된 소망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요? 소망을 가지고 좁은 길을 걷고 있으신지요? 그런데 그 소망이 사심이 아닌 참되고 영원하고 신령한 그런 소망인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짧게 생각할 세 번째 내용은 이 사심이라는 것이 어떤 도시와 그 도시에 있는 학교와 그 도시의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주 탁월한 선생과 그 선생으로부터 함께 배운 동문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지고 조직적으로 지탱이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심이라는 이 사람이 그 교원의 마을,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마을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는 그 동네 자체가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와 성공을 위해서는 신앙도 뭣도 다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주의자들, 그런 욕심쟁이들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문화를 이루고 관계를 형성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도시에서 이 사람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탐욕꾼 에리시에 있는 학교에 가가지고 이윤을 어떻게 하면 잘 남길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유물을 취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는가를 늘 가르치는 그쪽의 아주 전문가인 취리 선생으로부터 모든 걸 다 배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함께 배워서 그것을 함께 이 세상에서 적용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잘 해보자고 이렇게 막 붙들어주는 그런 동창회도 있는 거잖아요. 세상을 꼭 붙잡고 살고 있는 세욕씨,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진씨, 그리고 모든 것을 저축하고 아끼고 구두쇠처럼 살아가는 구두쇠씨, 이게 이제 이 사심이라는 사람의 동창이고 이 동창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자기들이 배운 대로 이 헛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헛된 소망을 이루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헛된 소망을 이루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헛된 소망을 추구하면서도 우리는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도 있다, 이렇게 막 서로 큰 소리를 치면서 격려하면서 이제 가는 그런 이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사심처럼 세상의 일시적이고 헛된 소망을 마음에 가득 품고 그것을 추구할 때는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것이 이제 불가능해 보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어느 정도 자기가 만족할 만큼 이렇게 손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놀기 바쁘고 막 여행 다니기 바쁘고 막 화려하게 살기 바쁘고 막 하나님 뒷전에 있고 막 이런 이제 사람이라면 그것이 그 사람 개인이 어떻게 잠깐 잘못 생각하고 잠깐 성격이 뭐 나빠지고 신앙이 잠깐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 개인이 어떤 하자가 생겨가지고 그냥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자랑하고 선전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아니면 방송에서 아니면 신문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꽉 붙잡아서 결국은 참된 소망을 만나가지고 참된 소망한테 설명을 들어도 이게 진짜 소망이고 네가 소망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고 그것은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고 그것은 너에게 멸망을 가져오는 그런 위험한 소망이다라고 말을 해줘도 이게 들리지가 않을 정도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만났던 그 수다장이도 말 많은 동네에서 달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수다장이로 이제 양육을 받은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빠한테 그냥 평생을 배운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말만 잘하고 말만 번지르르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이니까, 더군다나 말 많은 동네에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운 거니까 나중에 믿음이 그거 아니라고, 그건 신앙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물러서잖아요. 안 고치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가짜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가짜를 오래 마음에 가지고 삶 속에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는 그게 가짜인지도 모르는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탐욕군에 있는 에리시에서 취리 선생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부를 쌓으면서 성공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학교들에서 선생들이나 교수들이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목사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삶이 뭐 이상한 것도 아니지만 세상을 꼭 붙들고 사는 세욕시와 같은 사람들이 많고 돈을 사랑하는 애진씨와 같은 사람들이 많고 아니면 노후를 위해서 은행에 돈을 쌓느라 정신이 없고 재산을 불리느라 정신이 없는 그런 구두쇠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로 뭘 소망하고 뭐에 우리의 기대를 걸어야 하는지를 바르게 배우고 그것을 바르게 붙잡지 않으면 교회 안에 아무리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도 성경 공부 시간 안에 아무리 신실하게 참여해도 기도회에 아무리 정기적으로 열심히 참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심을 품은 사람 그리고 그 사심을 진짜 소망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사심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동시에 예수를 믿고 그것을 붙들고 동시에 천국 가겠다고 큰소리치는 그런 괴상만측한 사람이 순식간에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특별히 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다 이길 수 없는 악한 세상, 세속적인 세상, 망가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카운티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카운티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탐욕에 물들어 있고 세상을 꼭 붙잡고 살고 있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은행에 아니면 집을 더 많이 사서 아니면 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재산을 증식시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안에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서로 자랑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쫓아가고 흉내내고 하는 그런 거대한 이 문화의 흐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런 세상에서 사심을 끌어안고 사는 이상한 신앙인 이상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소망의 영광스러움을 늘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그 소망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미련하다고 하고 멸시를 당하고 성공의 대열에서 뒤처지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좁은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무섭지 않으신지요? 사심을 길러내고 사심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아, 이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얘기구나. 내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이야기구나. 아, 내가 이렇게 무서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유한 도시, 성공을 향해서, 부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서로 키재기를 하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격려하고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 선로역정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약한 세상에서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해 보시고 또 철로역정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는 사심과 그의 친구들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조롱하고 또 도전하고 또 갈라서게 된 일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다시 북토크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